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원래 지난주에 말씀을 예, 전하는 날이었는데, 우리 총빈 자매님께서 좋은 간증을 주셔서 한 주가 밀려서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배 끝나고서,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서 돌아갈 때는, 아싸! 말씀이 준비되어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한 주간 동안,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와서 제 마음속에 탁 비수처럼 박히면서, 말씀의 그 주제는 그런 거였어요. 합당하다는 그 말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는데, 탁 말씀이 저에게 돌아오면서 한 주간 동안, 너가 합당하느냐, 이런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보면서, 지체들을 향한 어떤 그런 마음들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어떤, 전하기 전까지는 항상 어떤 확신 안에서 주님 말씀, 이 전하게 원하시는 부분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이렇게 하지만, 반대로 이게 저에게 딱 돌아왔을 때 이게 굉장히 큰 이게 부담과 짐이 되어 이렇게 되는 걸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 참 이게 모든 게 은혜고 긍휼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보고자 하는데 만찬에 대한 말씀이었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말씀. 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조금 긴데요.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3장 23절부터입니다. 예.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세상 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이 빵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부이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에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로다.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주께 징계를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 보이는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 합당하다는 그런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성경 공부식이 될것 같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합당하다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로 이렇게 쓰이고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조금 한번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던 계기는요, 사실 한 주간 동안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선 전날이었어서, 그 전이었어서, 말씀을 준비하는 토요일 날, 지난주 토요일이죠. 어제 말고요. 한주 전에 있던. 토요일 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그 준비하는 마음으로 있다가 미국의 어떤 라디오를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거기서 힐러리가 노스캐롤라이나에 가서 흑인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핍박받는 흑인들에게 합당한 권리를 내가 주겠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 거기서 이제 영어로는 deserve라는 표현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단어가 그 흑인들이 물론 이제 핍박당하고 좀 사회적으로 좀 어려운 생활들을 하는 거에 대한 것들은 이해가 잘 가요. 근데 당연히 마땅히 합당히 그들이 받아야 될 권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을 때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말 자체가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그때 준비했다가 한 주가 지나서, 예. 예, 조시는 분들, 예, 여러분, 우리 일어나셔야 됩니다. 예, 합당한다는 그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데, 예, 한 분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한 주간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사회를 보면서, 혹은 정치적으로 보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얘기를 합니다. 마땅히 내려오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죠. 일개 대통령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미국에서는 저 대통령은 내 대통령이 아니다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으로서 인정을 못하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초점을 해주셨지만은 그 시작했던 그런 계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권력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러한 전제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들에 대해서 내가 만찬에 참여할 때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나의 위치가 어떤 부분이 합당한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내용은 그 전후 관계 왜 만찬을 같이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에 대한 이유는 우리가 배경은 잘 알고 있습니다. 20절, 21절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 지체를 돌아보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문제들 때문에 만찬을 모여서 같이 하고 해야 되는 이유들을 말씀하시고 33절에서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먹으려고 함께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교회에서 행하는 이 모든 것은 나의 믿음만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혹은 다른 사람의 믿음만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위한 것이다. 예. 하나되고 연합됨을 위한 부분을 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만찬도 그렇고 우리의 실생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두 가지를 포함하게 됩니다. 예. 주님이 다른 지체의 유익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나의 유익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결국 말씀을 들을 때 각기 개인적으로 듣는 나의 어떤 유익도 있지만은 연합되어서 교회가 함께 이루어지는 그 유익을 생각할 때 지체의 유익도 같이 연합되어서 모든 것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결국 돌이켜봐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나의 개인적인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가? 우리가 찬송을 보통 할 때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혹은 내가 주님만 바라보다 보니 옆에 지체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지는 안 나요, 혹시. 제가 주중에 어떤 그 기독교 라디오를 이렇게 간간히 들을 때가 있는데, 거기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삭개오가 왜 예수님이 안 보였느냐. 사람들이 키가 작은 사람을 무시하고 앞에 다 서 있으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이 보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무에 올라가지 않은 이상 예수님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 보였을 때 나는 삭개오예요. 주님 나는 예수님 보려고 다른 지체들 때문에 나는 올라가서 봐야겠어요 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혹은 주만 바라봅니다 하다 보니 다른 지체들은 내 뒤에서 내 뒷모습 때문에 혹은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두 가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은 결국 나와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지체로서 나의 역할이 결국 다른 지체와 어떤 관계에서 격려를 해서 주님께 같이 인도되는 연합되는 과정의 모습으로 나의 역할이 지금 드러나는가 혹은 남을 가리고는 있진 않는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교회 내의 나의 위치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위치이기도 하며 지체와 나와의 관계의 위치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지체는 그 지체가 또 다른 나이기도 하는 거 나이며 예수님의 하나의 몸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체와 나의 위치 또한 교회 내의 나의 위치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합당한가에 대한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께 나는 합당한가? 예, 이 표현이 한 주간 동안 저를 괴롭혔었습니다. 예, 마땅한 자세를 내가 주님께 내가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렇게 드러내어서 모범적으로 자신의 삶을 보여주셨을 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셨는지를 성경이 잘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면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셨던 이유는 섬김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며 자신의 생명을 내어줘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려고 오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섬긴다는 서브라는 표현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영어 표현은 서비스입니다. 같이 앞에가 비슷하죠. 서브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종이라는 표현은 servant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 단어, 섬긴다, 예배를 드린다, 종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결국은 하나로 통일되게 되는데, 즉 본질적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한다면은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 종의 모습으로서 자신을 엎드리고 주님을 높여드려야지만 합당한 경배가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신을 내세우며 목이 뻣뻣해서 주님을 섬기고자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 우리는 엎드려서 주님께 합당한 그 자리의 위치에 그분을 모셔드리고 경배 드려야지만 그 경배가 주님께 받아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지만 교만한 자는 낮추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 안에 가득하셨던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종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주님께서 얼만큼 어떠한 모습으로 몸소 그 자신의 그 종의 자세를 보여주셨는지 성경은 또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데 빌립보서 2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인데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눈으로 한번 졸이시지 않도록 이렇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눈으로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안이나 무슨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너희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일치하여 내 기쁨을 성취하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여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너희 안에서 일하시고 자기가 참으로 기뻐 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3절을 보게 되면은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겸손하는 것,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 그리고 4절에서는 남을 돌아보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 안에서는 또 7절에 보면은 무명한 자가 되시고 낮추시고 순종하시고 죽어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처럼 겸손히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점점점 낮아지는 그 주님의 모습 안에 우리를 투영하셔서 설명하시는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되죠? 9절부터 보면은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그 이름을 두시고 모든 무릎들이 또 예수님 이름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시인하게 하시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신다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러면은 생활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때 필요한 것은 나를 높이고 내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취하고 이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 전에 말씀하신 것, 돌아보고 낮게 여기고 겸손하고 무명한 자처럼 스스로를 여기고 낮추고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그 순종하는 것. 성경은 이처럼 분명하게 우리의 삶 안에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의 마음은 항상 자신을 낮추는 데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내가 형제를 섬긴다는 것 또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낮게 여길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형제 사랑을 이루는 교회에, 지체를 정말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연합되는 그 교회의 모습을 이루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종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어려워요. 참. 머릿속으로는 쉬운데 참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남보다는 내가 낮게 여겨질 때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나보다는 남이 낮게 여겨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 앞의 내용은 제자들이 이 실족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계속 읽어서 한번 알도록 하겠습니다. 17장 3절부터 읽어보면,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거든 그를 용서하라. 그가 만약에 하루에 일곱 번 내게 범법하고 하루에 일곱 번 내게 돌아와 이르기를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그를 용서하라 하시니라. 사실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죠? 누군가가 와가지고 그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미안해 한 다음에 또 저질렀어요. 돌아와서 미안해 그랬어요. 용서해줘. 그러기를 하루에 일곱 번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루에만. 이틀, 3일이라면 어떻게 마음이 여겨지겠습니까?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이르되 우리의 믿음을 증대시켜 주옵소서. 우리랑 동일하게 여겨질 것 같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만일 겨자씨 한 알만 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너희가 이뽕나무에게 이르기를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할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런데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가축을 치는 종이 있으면 그가 밭에서 올 때 그가 즉시 그에게 이르되 와서 앉아 음식을 먹으라 하겠느냐. 도리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저녁까지 먹도록 준비하고 또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기까지 나를 섬기며 너는 그 뒤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아니하겠느냐. 종에게 그처럼 얘기를 하겠죠. 종과 주인의 신분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 종이 명령받은 일들을 행하였으므로 그가, 그러니까 주인이죠,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노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일들을 다 행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였나이다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제자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 믿음이 부족해요, 예수님. 하루에 일곱 번씩이나 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을 때 내가 그가 미안하다고 한다면 내가 그를 용서해줘야 됩니까? 나 그럴 만한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을 좀 증대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 얘기는 종의 비유를 얘기를 하셔서 종과 주인의 위치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의 위치를 두고서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의 위치로 설명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한마디로 이 얘기를 설명을 하고자 한다면, 예수님 믿음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면 남을 그처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너를 보렴. 너를 보렴. 너가 얼마나 무익한 자인데 주님의 종으로 섬기고 있는지 너를 한번 보렴. 주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남을 보십시오가 아닙니다. 주님, 저 사람에게 어떻게 저처럼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일곱 번씩이나요? 예, 믿음 좀 증대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종인 것을 각인시켜 주시며 다 섬긴 뒤에 말하기를 나는 무익한 잔인이다 라고 하나님께 응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형제, 어떤 다른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하거나 관계 안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형제를 혹은 자매를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얼마만큼 탕감받았는가, 그 관계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많은 죄가 많은 사람인데 내가 탕감받은 것을 한번 기억해보라. 주님은 그것이었습니다.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원래는 이거는 지난주에 전하려고 했던 내용들이었는데 한 주간 저의 삶을 이렇게 보며 이렇게 그거를 적용을 해보니 참 죄가 많은 저의 모습과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탕감받았는지 좀 여겨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의 문제들이나 죄에 대한 것들, 숨겨져 있는 나의 문제 혹은 관계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혹은 지체와의 관계 안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온전히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데 실천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유약한 나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용서받고 변화받고 힘을 받아서 섬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죄인인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용서하셨는지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계속 묶여있을 때에만 그것이 가능하리라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무익하다는 말, 요 말에 여기 표현이 나왔던 나는 무익한 잔이다 라는 그 표현을 성경에서 한번 좀 설명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무익하다는 단어는요, 구약에서는 야알이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거기서 어디서 많이 나오는 단어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벨리알 아시죠? 벨리알. 그러니까 벨리알 할 때 이알. 이알. 그러니까 벨리알 할 때 이알. 그러니까 보통 히브리어는 그 이가 요드에 해당되니까 야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알. 그러니까 벨리알에 있는 야알이 이 무익하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그 의미는요, 가치가 있다는 단어 표현입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성경에서, 구약에서도 그러고 가치 있게 쓰임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 설명할 때 쓰인다는 것입니다. 벨리알에서 그 벨은 아니라는 말의 의미고요. 아니다. 그리고 야할, 가치에 대한 얘기잖아요. 가치 있지 않은 것, 무익한 것, 그것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가치를 벗어난 것은 항상 주님께서 또 주님께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잠깐 보게 됐는데요, 에스라서 한번 보십시오. 에스라 4장 7절을 보시면요, 어떠한 사람의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또 아닥사스다 시대에 비스랑과 미드르닷과 다부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다부엘. 예. 다부엘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아까 전에 엘은 아시죠? 엘. 하나님, 엘리, 뭐, 우리, 엘로힘 할 때 하나님이라는 표현의 엘입니다. 근데 타브, 영, 히브리에서 토브, 좋다입니다. 하나님께 선한 것, 하나님께 좋은 것. 즉, 그 원래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께 선한 것, 하나님께 좋은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또 동일하죠. 하나님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 좋은 것, 선한 것일 것입니다. 그처럼 좋게 표현되는 어떤 목적이 하나님께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바꿔버리십니다. 이사야서를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6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의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상황들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괴롭히고 우리를 위하여 그 안에 무너뜨리며 그것의 한가운데 왕을 세우고, 원래는 여기 지금 어떻게 써있나요? 다브엘이라고 되어있죠. 근데 영어로 보시면, 킹제 성경을 보시면은 다브 T-A-B-L이 아니라 E-L이 아니라 A-L로 되어있는 걸 보실 것입니다. 에스라서 4장 7절에서는 T-A-B-B-E-L 타브엘이고요. 여기서는 원래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타브알입니다. 타브알. 이게 오직 이게 킹제임 성경에만 있는 것입니다. 예. 뭐, 다른 성경들 안에서는 이거의 어떤 차이점을 무시를 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바꿨다는 것을 이제 무시를 하고서 했는데, 원래 구약과 마소라와 또 이 그걸 정확하게 번역한 킹제임 성경은 타브 엘이 아니라 이 부분은 타브 알로 영어로 그 발음의 차이를 썼습니다. 왜 이 차이가 뭐냐면요, 타브 엘은 뭐죠? 하나님께 좋은 것입니다. 타브 알은 좋은데 무가치한 거. 근데 무가치한데 좋게 된 것이라는 얘기죠. 결국은 허망한 것, 헛되게 된 가치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즉 영어로 말하면 good for nothing. 쓸데가 없는 거예요. 이 차이는 뭐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변화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였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각자마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선한 계획. 그 사람이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각자 가지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그 가치가 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사람의 이름 또한 타브엘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 바꿔버리셨습니다. 왜냐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선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유다를 공격하려고 해서 유다의 왕이 되려고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추대하려고 하는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사람의 이름을 모음을 하나 딱 바꾸셔가지고 타브 엘이 아니라 타브 알이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이것은 참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게 되게 됩니다. 예수님 믿은 다음에 우리가 그 목적 한 곳에 합당하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예레미야 2장 7절은 야리의 그 표현, 그 아까 말했던 그 무가치한 것에 대한 표현을 또 말해주는데, 대언자들은 바알을 힘입어 대언하며 유익을 주지 못하는 자들을 따라 걸었느니라. 그 뒷부분은 이처럼 말합니다. 유익을 주지 못하는 자들을 따라 걸은 것. 즉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며 바알께 경배하고 묻는 것, 그들의 대언자를 따라가는 것. 올바른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못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한번 보면서 저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매 순간 주님을 찾고 있는가, 주님을 구하고 있는가, 그분의 얼굴을 전심으로 구하고 있는가? 대부분 어떤 상황이나 혹은 나의 적은 돈이나 주머니에 있는 지갑에 있는 동전이나 돈이나 혹은 사람의 어떤 도움들, 뭔가 필요할 만한 상황들을 그쪽으로 먼저 나의 눈이 가진 않았었나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이처럼 무가치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과는 다르게 허망하게 된 그런 것,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들을 바알에게 구하고 그래서 허망하게 된 것들,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25장 30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예, 즉 죄인이 받을 형벌에 있을 그 자리, 그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 죄인에 대해서 말하기를 무익한 종, 예, 이처럼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다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다 한 사람도 없도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어떤 창조 계획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 안에 이제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을 벗어나서 무익한 자가 된 것, 구약과 동일한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죄인의 상태를 또한 말하는 것이 원래 무익하다는 표현입니다. 디도서 3장 9절을 보시면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논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들은 피하라, 그것들은 무익하고 헛되니라. 그 이 말은 헛된 말의 열매는 무익한 것, 예, 쓸모있는 말이 아니라 유익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예, 헛된 것 말합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은 그가 지나간 때에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함으로 라고 표현합니다. 도망갔던 종 오네시모를 이제는 유익하다 말합니다. 원래 과거에는 무익하게 되었죠. 원래 초창기에는 그 사람의 이름은 유익하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무익하게 됐던 종, 마치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구원받기 전의 모습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유익해야 될 자이었지만 죄에 따라 하나님을 떠나서 무익하게 되었던, 로마서가 말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다시 오네시모, 유익한 종이 되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은 앞서 나갔던 명령은 그것의 연약함과 무익함으로 인하여 진실로 폐하여졌도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되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심은 완전하게 하였나니 우리가 이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예, 히브리서에서는 율법은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마치 어떤 족쇄처럼 만들어서 유익하고자 했지만 무익하게 되었던 그 상태를, 예, 설명하였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율법 안에서는 정죄받고 무익한 자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소망을 하나님께서 가져오심으로 율법을 폐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이제 대조를 하시는 거죠. 이제 유익하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은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하는 자인 것처럼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즉 섬기는 자가 자신의 주인에게 합당한 그 존경과 그 섬기는 것들을 잘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되게 비슷한 것들이 반복해져 나갑니다. 종이 되는 것, 율법 아래에 있는 것, 율법으로 인해서 무익하게 될 수밖에 없던 것, 죄인의 상태, 원래 지옥에 가서 이를 가며 울어야 될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원래 무익하다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합당하다는 말의 의미의 정반대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섬길 때, 주님을 섬길 때, 또 지체를 섬길 때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이처럼 섬기고 난 뒤에 말하기를, 나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율법 아래에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던 그 죄의 사슬로 인해서 지옥에 가거나 그곳에 떨어질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지만 마땅히 여겨야 될 마음은 내가 마땅히 가야 될 그곳에 있었던 자였다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께 그로 인한 감사와 경배를 우리의 삶 속에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 율법 아래에서 떨며 탈출하기를 원했지만 무익했고 무기력했던 그 상태가 원래 무익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합당한 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골로새서 1장을 한번 같이 보시면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며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고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였노라.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이 말씀은 보시게 되면은 어둠의 권능에서부터 건져서 자신의 아들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시며 또 그 앞에 부분에서는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아는 지식에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아는 것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온갖 것들에 이제 인내하고 오래 참에 이르게 하시고 또한 이제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하고 계신다고, 이건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처럼 그와 같은 것들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의 신분의 상태가 과거 무익한 자에서부터 그처럼 어둠에서부터 떨며 지옥에 가야 마땅하는 어둠의 세력에 있던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건지셔서 빛으로 옮기셨고 이처럼 우리의 삶에 햇살을 비춰주고 계시다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저는 이 오늘 처음에 말씀을 읽었던 그 내가 합당한가에 대해서 반문하게 되어 하게 되는 그 이 말씀이 어찌 보면 어떤 핵심을 좀 찌르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신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합당하다, 난 잘한 게 조금이라도 있습니다라고 말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범죄해서 무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원래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으로 옮기셨던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만찬에 참여할 때 그리고 지체를 섬기며 교회에서 또한 하나님을 섬길 때 또 섬긴다는 말에 동일한 의미로 하나님께 경배 드릴 때 또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여겨야 될 것은 과거로부터의 나의 모습, 무익한 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옮기셔서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하는 그 모습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끝난 것 같습니다. 어쩜 이처럼, 예. 같이 우리 잠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눈은 감으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보니, 원래는 우리가 얼마만큼 무익하며, 죄의 사슬에서 고통받아야 될 가치 없는 자였음을 또한 다시 한번 보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의 산처럼 이제는 가치 있는 자로서 주님이 삼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사랑을 받으며 빛을 받으며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종의 마음을 주셔서 다른 지체를 또한 사랑하는 지체들을 참으로 섬기는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형제 사랑을 이루며 지체와 더불어 우리 모든 각자 각자들이 하나 되어 이 세상에 주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을 바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까 찬양 선곡 그게 나오긴 했지만 제가 뽑았던 곡이 하나 있기 때문에 예, 이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859장 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닮은 종 만드소서.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859장입니다. 주님 닮은 종 만드소서 매일 남 섬기도록 온유하고 겸손하며 사랑으로 섬기네 마음 주소서 나의 모든 삶 속에 종의 마음 주옵소서 나를 도와 이끄사 주님 사랑 비추게 종의 마음 주옵소서 종의 마음 주옵소서 주님 닮은 증인 삼으사 십자가 전하도록 모두에게 말씀 전해 사침 있게 섬기는 종의 마음 주소서 나의 모든 삶 속에 종의 마음 주소서 나를 놓아 이끄사 주님 사랑 비추게 종의 마음 주옵소서 종의 마음 주옵소서 아멘 마치겠습니다.